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아, 이제 갈라디아서 나눈 지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오늘은 3장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인들의 체험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 율법이 덧붙여야 되고 하는 것들은 소용없다. 이제 갈라디아인들의 체험이 어떠한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체험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앞으로 3장에서 이 체험의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3장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본문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했는데 이는 지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어떤 통속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 아노에토이와 같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누에스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써서 생각지 않고 있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그 내용은요, 무엇이 너희를 유혹하더냐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해서 여기서 밝히 보인다 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계시하다 또는 그렇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은 생생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교육에서 그 OHP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프로젝트를 많이 쓰는데요. 이 OHP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OHP로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그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면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조심해야 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체험에 상관없이 진리라는 것이죠. 다만 체험은 복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자체로부터 체험으로 추리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도 늘 가르치는데요.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 체험도 진리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체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단들 있잖아, 이 사이비 종교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그 뭐 사이비 종교에 뭐 대부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기의 체험을 앞세우고요, 자기 체험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가요? 도울이라는 천국을 보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체험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느 하나가 진실이라면 그렇게 보면 다른 쪽 하나는 거짓 아닌가요? 한 번은 집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논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내 체험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그의 체험은 성경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기준을 자기 체험 속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체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체험은 복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듣는 기관인 귀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메시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전체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어주신 사실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실들을 뒤돌아볼 것을 말하고 그들의 체험과 관련된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섯 가지 내용들 중에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약을 포함하여 어디를 보아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3장 3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묻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건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뭐라 그럴까요? 뒤집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받은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목적도 없이 헛것이 되어가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울의 진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가보실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자기가 들은 가운데서 행했던 사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울의 사도 직분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원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늦깎이로 늦게 뛰어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성이 옳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난 주님의 사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했던 사실을 갈라디아인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인들의 또 그 기억력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이 믿어야 할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표적이 따랐으니까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들은 성경에 언급된 모든 은사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모든 표적과 은사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요. 또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시에는 사도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한 믿음과 또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토대 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신빙성을 주는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의 사도로서 갈라디아인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체험했던 사실이고 바울은 거기에 근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신 칭의의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그전에 확인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전에 이 사실로 감동받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가보시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또한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되었어요. 이러한 실예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기초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신 칭의에 대한 대표적인 아주 표본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좋은 모델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천년 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의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와 표시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할례나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내적인 사역의 사역인 뭐라 그럴까요? 외부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나 할까요? 창세기 15장에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동방의 왕들을 만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로부터 어떤 사례받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왕들의 사례를 거절한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고 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자오니 주께서 나의 후손을 약속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해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바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그에게 다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약 5천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만약에 렌즈 크기가 16cm 정도 되는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본다면 약 5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렌즈 크기가 16cm가 아니라 100cm 정도 되는 또는 200 뭐 그런 cm 정도 되는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망원경으로 당시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정확한 숫자의 별들을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 별들을 셀 수 있니? 마찬가지로 내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5장 6절에 창세기죠.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매우 강조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세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었노라. 너희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었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잠시 후에 이러한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온전해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발을 글로 적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도무지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요. 그러나 이런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 다음에 7절이에요.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훌륭한 성도다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15장 창세기예요. 지금은요.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증거를 써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법원으로 나오너라 내가 이 증서를 적어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와 같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것인데요. 그러나 있어요. 이번에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계약 맺을 때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이러한 방법으로 약초를 맺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계약을 맺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두 조각으로 잘라 한쪽은 이 사람 편에 다른 한쪽은 이쪽 편에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제물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을 인치는 건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뭐 지금 법정에서 그 공증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가지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솔개가 말이죠. 제물 위, 그 사체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내린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놈, 하나님과 나의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가 와서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막 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늦게서야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해가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려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 사이로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그 불타는 그런 풀무로 이렇게 보여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두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지나가셨던 겁니다. 이는 쌍방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이 아브라함의 신실함 곧 매일 밤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면 어느 날 밤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죄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는 그대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효용으로, 유익함으로, 온전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훌륭한 주일학교 학생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해 애청하시는 여러분, 새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옛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